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이거는 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아. 이러면서 조금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민족 단위로 욥과 같은 고난을 유사한 고난을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촌 안에서도 전쟁을 통하여서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가 바로 욥기의 중점이 됩니다. 우리가 인류 그 역사를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당장 세계 2차 대전을 돌아보더라도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그 특정한 민족이 한 사람의 악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욥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요. 그리고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가족과 같은 수용소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게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생사를 모른 채그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수용소 안에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가며 자기의 건강을 잃어가며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들 역시 한 개인의 악에 의해서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난 재앙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한 심리학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책으로 펴내게 되는데요. 이 방금 제가 한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말에서 힌트가 됐을 텐데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그 심리학자로서 그 수용소 안에 또 특별히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다고 할수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 안에 수감이 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 자기의 동포들을 심리적으로 상담을 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책으로 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라는 책의 영어 제목은 사실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입니다. 즉,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원 제목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자기의 동포들이 그렇게 파리처럼 죽어나가던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것을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책으로 펴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처어처 당한 그 부당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그리고 그 분노를 다른 수감자들에게 쏟아내는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일례로 빅터 프랭클은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한 것을 책에 쓰고 있는데요. 한 수감자가 와서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었는데 어느 특정한 한 날짜에 이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의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죠. 하늘의 계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얘기했던 날짜가 계속해서 다가올수록 전쟁이 끝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못했고, 오히려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점점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됐을 때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났음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 수감자는 자신의 모든 삶의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병에 걸려서 바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수용소를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돈, 나의 물건들,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나의 명예, 심지어 지금 생사를 알수 없는 나의 가족까지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희망을 둔 사람들은 그 살아남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희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그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영영 돌아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내적 희망을, 자신의 내적 평안을 유지한 채그 죽음의 수용소를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한 수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소망에 기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신을 온전히 유지한 채,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의 본문에서 볼수 있는 것은 욥 또한 그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오늘 3절에서는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는 친구들과 오가는 그 대화의 공방 가운데 자신은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가는 중에 이제 욥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신은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변론을 하려고 한다. 사실 하나님께 변론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내가 만약 틀린다면, 내가 하나님께 거짓을 하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4절에서는 욥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쓸모없는 의사다. 너희는 차라리 입을 다물면은 그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오가는 대화 가운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툼 가운데 분노를 하면서 그거를 언어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가운데서 다툼이 있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분노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억울할 때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거를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의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저는 너무 억울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욥과 이세 친구의 대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욥이 분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의 비난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로 저희 개혁개정을 써놨는데, 너희는 돌팔이 의사다. 너희는 돌팔이고 너희들은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고 굉장히 험한 말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욥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분노를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7에서 11절에서는 오히려 친구들을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도, 죄 없는 나를 고발하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그래서 이것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7에서 11절을 메시지 바이블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막을 띄워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을 셈인가? 하나님을 궁지에서 빼들인답시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건가? 어째서 자네들은 늘 그분의 편을 드는가? 그분께 변호사가 필요한가? 자네들이 피고석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배심원단은 자네들의 거짓말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자네들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시고 당장 꾸짖으실 것이네. 그분의 위엄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분 앞에서 시덥잖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섭지도 않은가? 욥은 오히려 새 친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는 이 문제를 들고 갈 거다. 근데 불의한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고발해놓고 고소해놓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 놔두실 것 같으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서 위증으로 나를 고발하는 것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도 않으냐. 이 두 대목을 보면은 욥이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노로 자신의 결백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오히려 걱정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재산, 자신의 건강까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알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자기의 희망을, 자기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결백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욥이 갑자기 희망이 없노라라는 포기하는 듯한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개역 개정은 15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이것을 희망이 없노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들, 뭐 킹 제임스라든지 NIV라든지 ESV를 본다면은 그 반대로 번역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소라 사본에는 쓰여진 대로 희망이 없다라고 쓰여졌지만 누구누구에게로 읽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도 그 15절은 풋노트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거를 또 영어로 잠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번역을 따르면은 욥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가실 그날만 받아놓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번역을 따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어색한 앞뒤 문맥상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도 반반으로 나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앞뒤의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뢰하려고 합니다. 욥은 이 반복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자 소망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욥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현재 시대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둘수 있는 것들,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명예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서 똑같은 경험을 했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 가운데 일말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욥은 한 줄기의 빛을, 한 줄기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자 나의 구원이자 욥의 구원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모든 고난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방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물건들, 우리의 명예, 우리가 배운 지식들, 심지어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친구에게 기대어서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욥과 마찬가지로 또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우리가 절대 알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에 의해서 우리가 희망을 두고 있었던 것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빅터 프랭클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회복시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닥쳐올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감당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려진 말씀을 놓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